고린도전서 설교 25번째 시간입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10장을 지나서 오늘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 사용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근데 11장에는 이제 주제가 전환되지요. 나오는 단어들이나 분위기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우리처럼 1세기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상황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안을 11장은 다루는데요. 오늘 본문은 전반부로서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 수건이나 덮개를 써서 머리를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 살펴볼 뒷부분은 성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발생한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대부분 우리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 여성들은 머리에 무엇을 씁니까? 쓰지 않습니까?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안은 굉장히 논란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도들이 머리에 덮개를 쓰지 않고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면서 예배 시간에 혼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여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머리 덮개를 반드시 써야 한다,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11장 앞부분부터 쭉 설명해 오다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희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거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 하나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공적으로 예배 모였을 때, 교회가 모였을 때 여성이 교회 앞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마땅하냐?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반드시 쓰라는 것입니다. 16절도 한번 보십시오. 16절도 보시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말인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 문제로 논쟁거리를 삼아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 1세기 당시 초기 교회 그 지중해 근처에 예루살렘 또 다른 지역에 있었던 모든 그 교회에서 머리 쓰는 것을 벗는 그런 관례가 없으니까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도 우리 여성도들은 머리에 덮개를 써야 하죠. 천주교 여신도들은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미사에 참여할 때에 미사포라고 하지요. 또 보자기라고 해서 미사보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도들이 머리에 써야 하는 이유. 여성도들이 머리에 써야 하는 이유라고 말하면 지금 우리가 다 써야 한다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린도 교회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도들이 머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써야 했던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남자들은 기도하고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면서 머리를 쓰면 안 돼요. 가리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여성도들이 머리 덮개를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머리에 대해서 불명예를 안기고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했을 때 이 머리는 육신의 머리가 아니에요. 자기 머리가 아닙니다. 남자를 의미합니다. 3절을 보시면 여자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지 않으면 당시에 머리가 된 남자에게 그 아버지나 남편에게 욕이 될 수 있다. 수치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도 보시면 7절 이하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7절도 한번 보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강조는 무엇이냐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에 쓸 것을 써야 한다. 만약에 쓰지 않으면 그 영광이 아니라 남자에게 수치와 불명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도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도 보시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럼 이 무슨 말인가요?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 사건을 떠올리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사건에 비추어서 여성이 남자의 영광이라는 사실, 이 7절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지요.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으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예배에 참석해서 특히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을 하게 되면 그 교회에 참석한 남자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남자들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다 줄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예배 시간에 우리 여성도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할 것 같지요. 근데 하지만 왜 여자만 가리게 머리를 가리는 것을 써야 했는지 여자가 쓰지 않으면 남편의 명예가 손상된다고 여겼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2000년 전 당시 고린도 사회의 문화를 그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말한 아주 중요한 이유, 고려할 사항 중에 한 가지는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과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당시에 고린도에서 결혼한 여자들은 특히 반드시 이 너울 같은 것을 써서 머리를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만약에 여성이 외출을 하면서 머리를 가리지 않으면 어떤 의미인가? 나는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자입니다. 누구든지 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오해, 그렇게 간주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아랍권, 회교권의 여성들은 히잡을 쓰지요. 그래서 간혹 여성의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분위기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히잡을 벗어던지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사회에서 머리수건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을 지켜주는 일종의 안전장치였어요. 건전하고 순결한 여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인 통념으로 볼 때에 머리에 쓰는 것은 일종의 여성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당시에 매춘부들 또 창녀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아프로디테 신전 같은 신전에서 매춘행위를 하는 창녀들이 머리 아무것도 쓰지 않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니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거리를 활보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머리에 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 창녀들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부도덕한 여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남자들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들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상황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도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머리를 가리지 않은 채 교회 앞에서 기도한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아주 불편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음란한 이미지를 줄 수도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적인 자극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더운 여름철에 여성도가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왜 저러지 신경 쓰게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을 분산시켜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던 남성들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종의 어떤 일탈로 간주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다른 성도들에게 불평을 일으켜서 예배 분위기를 흐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 질서와 분위기를 바로하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여성들은 머리에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제가 고린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여성도들이 머리에 써야 했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말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원리에 비추어 보면 지금은 여성도들이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머리 덮개를 써야 합니까?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오히려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지금은 여성도들이 머리에 쓰지 않았다고 해서 성적으로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일이 없잖아요. 내 아내가 머리에 쓸 것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남성들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명예를 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성들의 어떤 머리 모양이 예배 분위기를 방해하거나 교회와 복음 사역에 어떤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 반대죠.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머리에 모자를 꼭 써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머리를 가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조금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은 머리에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예배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릴 때에 자신의 모습 중에 다른 성도들이 예배를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는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주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검색을 한다든지 옆 사람과 대화한다든지 또는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다든지 또 그 밖에도 교회에서 자신의 처신 가운데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시험이나 상처가 되거나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처럼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교회 화평을 위해서 세상적인 관습이나 이런 통념의 일부라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교의 여성도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으려고 했던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고린도교회에서 머리에 쓰지 않았던 성도들은 머리에 덮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성들이 쓰지 않고 기도하고 예언하면 특히 남자 성도들이 이상한 눈길로 쳐다보고 내 남편에게 욕이 되고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남녀가 동등하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에 있어서 위상에 있어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여자만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3장 2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와 연합한 교회 성도라면 교회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인종차별이죠. 인종적인 차별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신분상의 어떤 차별 세상적인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의 차별 그리고 남자나 여자 성적인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보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여자들만 머리에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얻은 자유함으로 머리에 쓰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주일에 살펴본 대로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도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덕을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세우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를 잘못 사용해서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요구하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머리에 쓰는 문제를 한번 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쓰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다른 성도에게 유익한지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새신자가 방문을 했어요. 새신자가 방문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을 보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가보니까 몸 파는 여자들이 가득히 모여 있더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절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신전에 가면 창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도 그런 곳으로 소문이 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지장을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자유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보든지 상관없이 여자들은 머리에 쓸 필요가 없다. 머리에 있는 것을 벗어도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성도들이 머리에 쓰지 않음으로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 때문에 시험당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 자유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힌다면 그 자유를 양보하고 머리에 계속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자와 여성에 관한, 남성과 여성에 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남성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기가 읽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읽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한번 보시면 남녀의 관계를 조금 불공평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계급 질서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일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남자가 있고 그 남자 밑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남편 밑에 여자라, 남편 밑에 부인이나 아내라는 말인가? 남편보다 아내가 못하다는 것인가? 남자보다 여자는 열등한 존재라는 것인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성경 전체에 또 맥락에서 볼 때도 어떤 성을 차별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성을 구별하는 의도가 있을 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머리에 덮개를 써서 당시 사회 문화를 고려해서 머리에 덮개를 쓰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3절 말씀을 보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했으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못한 존재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여자는 남자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 남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고 여자는 남자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처럼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도 보시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특히 우리 여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이 조금 이게 뭐지? 또 조금 오해하면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를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천하게 여겼던 과거의 우리 유교 사상에 근거한 이 남존여비 사상과 좀 흡사한 것 아닌가 생각하면서 놀랄 수도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성 운동가들은, 페미니스트들은 기독교는 여성을 무시한다, 가부장적이다, 성을 차별한다고 비판합니다. 교회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가르친다고 공격합니다. 여성의 인권과 자유가 억압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남성과 여성을 차별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남자만 예배 시간에 교회 앞에서 예언하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도 같이 교회 앞에서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머리에 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여성들에게 기도와 예언을 아예 금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여성들에게, 여자들에게 공예배 가운데 기도하고 예언하게 맡겼더니 문제가 많구나, 교회가 시끄러워지는구나, 아무래도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안 되겠어, 금해야 되겠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시대가 조선시대 못지않게 아주 가부장적이었음을 감안하면 여성들을 얼마든지 완전히 배제시킬 수도 있었어요. 예배에서 예언하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배제할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처럼 남자들처럼 똑같이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지만 다만 머리를 가리고 해 주십시오. 여성들은 여성들을 존중한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남성상, 여성상에 있어서,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는 남자도 있어야 하고 여자도 있어야 한다. 믿음 안에서는 남성, 여성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앞서 했던 말들이 남성 우월주의처럼 비춰지는 것을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11절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남성도나 여성도나 동등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동등하다. 차별이 없다. 여자가 머리에 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열등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앞서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8절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을 뜻하죠. 근데 12절은 보시면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또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이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바는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위상이 높으냐가 아니에요. 여자 위에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머리에 써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여자보다 높기 때문에 월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성과 여성은 그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서 차별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차별이 어느 정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신분과 위상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이가 없어요. 동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차별로 인해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서러운 일을 당하고 가슴에 멍이 들어야 했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세상 역사 가운데 남자들의 죄가 적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여성들이 겪은 아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 57년간의 역사, 58년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다고 똑같이 존중받고 있습니까? 혹시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교회 생활 가운데 남자가 여성보다는 조금 더 낫다, 높다는 그런 사상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까? 남자와 여성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남자는 이렇다, 남자라서 이렇다, 여자라서 이렇다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함께 서로 존귀히 여기십시오. 모두 존중하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동반자로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건강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